VOA 세계 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어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만나 양국 안보 경제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이날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고 있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정상회담을 가졌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정상은 이스라엘과 한 달 넘게 분쟁을 이어가고 있는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지난달 7일 이스라엘에 대한 테러 행위를 비난하고 이스라엘의 자위권을 재확인하는 한편 분쟁 간 민간인 보호 등 국제인도법을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고 백악관은 밝혔습니다. 또한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러시아의 침공에 맞서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지를 거듭 다짐했으며 타이완 해협, 한반도 문제 등에 대한 대처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아울러 일본의 방위에 대한 미국의 헌신을 확인하고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에 대한 양국의 비전을 진전시키기 위해 서로 긴밀히 협력할 것을 결의했다고 백악관은 설명했습니다. 한편 기시다 총리는 이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도 1시간가량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양국이 역내 및 국제사회의 리더로서 국제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책임이 있다고 시 주석에게 말했다고 일본 NHK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예 시 주석은 평화로운 공존, 우정, 호혜적 협력과 공동의 발전이 양국 국민의 이익에 부합하는 올바른 방향이라며 양국 간 이견을 적절히 관리하자고 말했습니다. 러시아가 어제 최근 개발한 극초음속 무기를 실전 배치하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이날 자체 방송 보도에서 아방가르드 극초음속 활공체를 탑재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러시아 남부 오렌부르크의 미사일 기지에 배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미사일이 운반 차량에 실려 옮겨진 뒤 기지 내 지하 발사관에 탑재되는 과정을 담은 것으로 보이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지난 2018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아방가르드를 공개하면서 이는 미국의 차세대 무기와 미사일 방어체계 개발에 대한 대응이며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를 뚫을 수 있다고 소개했었습니다. 이 기지에는 이듬해인 2019년 첫 아방가르드 탑재 미사일이 배치됐었습니다. 아방가르드는 목표물에 가까워지면 ICBM 등의 추진체에서 분리된 뒤 음속의 최대 27배로 비행하면서 기존 추진체의 궤도를 벗어나 기동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방가르드에는 핵탄두 탑재가 가능합니다. 핀란드가 어제 러시아와의 국경에 있는 9개 검문소 가운데 4곳에 대한 폐쇄를 예고했습니다. 페테리 오르포 핀란드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내일부터 폐쇄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전까지 하루 한 명 미만이던 망명 신청자 수는 지난 9월부터 지금까지 280명에 달하고 있다고 핀란드 국경 당국은 이날 밝혔습니다. 오르포 총리는 러시아 국경 당국의 운영이 바뀌었다면서 망명 신청자들의 행렬이 없어지면 이번 결정을 거둬들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러시아가 의도적으로 핀란드 국경으로 보낸 이라크, 예멘, 소말리아, 시리아 망명 신청자들이 급증한 데 따른 것이라고 독일 도이체벨레 방송은 보도했습니다. 한편 러시아 정부는 핀란드 정부의 이 같은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핀란드 국경으로 난민들이 몰려드는 상황에 대한 진상을 규명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지난달 25일 안티 헬란텔의 러시아 주재 핀란드 대사에게 내년 1월 24일 국경협력 증진에 관한 양국 정부 간 협정 종료를 통보한 바 있습니다. 이보다 앞서 핀란드는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가입 한 달 전이던 3월 러시아와의 국경 중 200km 구간에 대한 철조망과 야간 감시 장비 설치 등 국경 강화 조치를 실시했었습니다. 핀란드는 러시아와 약 1300km에 달하는 국경을 맞대고 있습니다. 하마스와의 분쟁을 이어가고 있는 이스라엘군은 지난달 납치됐던 인질 중 한 명이 사망했다고 어제 확인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이날 새벽 가자지구 북부 알시파 병원 인근 건물에서 65세 이스라엘 여성 예후디트 바이스 씨의 시신을 수습했다고 소셜미디어 X를 통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고 바이스 씨의 남편도 납치 당시 자택에서 하마스에 의해 살을 뗐었다면서 5명의 자녀 등 유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애도를 표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하마스의 본부가 있다고 주장해온 알시파 병원을 지난 14일 급습했던 가운데 이스라엘군은 이 병원 단지 내부에서 하마스의 지하 갱도망으로 통하는 입구를 발견했다고 이날 관련 영상과 함께 밝혔습니다. VOA 세계 뉴스 김시영입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11월 17일 금요일 VOA News Today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정상회담을 갖고 타이완 해협, 한반도, 동중국해 등에서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미국은 동맹국의 핵무기 추구를 단호히 반대해야 한다고 국무부의 안보 관련 자문위원회가 주장했습니다. 미중 정상이 패권 경쟁으로 촉발된 양국 간 갈등을 완화하는 데 동의함으로써 한반도 안보 상황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전 지역 구름 많다. 오전부터 차차 맑아지고 곳에 따라 가끔 눈이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영하 15도에서 영하 1도, 낮 최고는 영하 5도에서 영상 12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1 내지 3m, 서해 앞바다 1 내지 3.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일 정상이 미국에서 만나 한반도 평화 유지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미한일 3국 협력을 가속화하기로 했습니다. 한국과 일본도 올 들어 7번째 정상회담을 갖고 양자 협력에 대한 논의와 함께 북한 상황에 대한 솔직한 견해를 교환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6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계기로 양자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백악관에 따르면 두 정상은 지역 및 글로벌 안보 문제를 논의하고 양국 간 안보 및 경제협력을 증진하기로 했습니다. 두 정상은 이날 정상회담에서 타이완 해협, 한반도, 동중국해 및 남중국해에서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두 정상은 또 각국의 대중국 외교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긴밀한 공조를 지속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아울러 미국의 모든 역량이 뒷받침하는 일본 방위에 대한 미국의 공약을 확인하고 공동의 도전 과제를 해결하고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향한 비전을 진전시키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지난 8월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미한일 3국 정상회의를 기반으로 모든 분야에서 한국과의 3국 협력도 가속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미일 두 정상은 아울러 양국 간 경제협력 증진을 강조하고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와 미일 경제정책협의위원회 2차 회의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룬 것도 환영했다고 백악관은 전했습니다. 이 밖에 두 정상은 하마스와 그들의 끔찍한 테러 행위를 규탄하고 이스라엘의 자위권을 재확인했으며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벗어나 미래의 침략을 억제하고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민주적이고 독립적이며 주권을 가진 안전한 나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하겠다는 결의도 강조했습니다. 이날 한일 정상회의도 열렸습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과 기시다 일본 총리는 APEC 정상회의와 별도로 만나 양자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의 양자 정상회담은 지난 9월 10일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뤄진 정상회담 이후 2개월 만입니다. 양국 정상은 지난 3월 이후 올 들어서만 7번째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한국 대통령실에 따르면 양국 정상은 올해 7차례 정상회담을 통해 한일 관계의 긍정적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는 것을 환영했습니다. 또 외교 안보 경제 등 당국 간 협의체가 복원 재개되며 각급에서 소통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다양한 분야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자고 했습니다. 두 정상은 양국 간 인적 교류가 가장 활발했던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빠르게 회복되고 있음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또 한일 미래 세대 간 유학, 인턴십, 취업 등 교류 확대를 위해 당국 간 의사소통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두 정상은 아울러 최근 이스라엘 지역에 체류 중인 양국 국민의 긴급 귀국을 위해 서로 도움을 주고받은 것을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재외국민 보호를 위해 한일 양국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무력 충돌이 시작된 이후 한국 정부는 공군 수송기로 이스라엘에 체류 중이던 교민들을 대피시킬 때 일본인과 그 가족을 포함해 51명을 무상으로 이송했습니다. 이후 일본은 이스라엘에 체류 중이던 일본 교민을 대피시킬 때 한국 교민과 그 가족 등 16명을 자위대 수송기로 탈출시키는 등 양국 간 긴밀한 공조가 이루어진 바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또 내년부터 미한일 3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에서 함께 활동하게 되는 만큼 북한, 우크라이나 문제 등 주요 안보 현안에 관해 캠프 데이비드 정신에 기반해 3국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일본 총리실은 한일 정상회담 설명 자료에서 두 지도자가 지속적인 북한의 핵과 미사일 활동을 포함해 현 북한 상황에 관해 솔직한 견해를 교환했고 납치 문제 등 북한에 대한 대응에 관해 일본과 한국, 미국 사이에 양자, 삼자 간 긴밀히 협력할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양국 정상은 17일 스탠퍼드대에서 열리는 좌담회에도 함께 참석합니다. 윤 대통령은 좌담회에서 한일 및 한미일 첨단기술 협력을 주제로 기시다 총리와 다양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입니다. 한편 미한일 3국 정상들이 16일 오후 별도로 회동했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윤 대통령, 기시다 총리는 이날 오후 APEC 정상회의장인 모스코니 센터에 모여 3국 국기를 배경으로 기념 촬영을 한 뒤 곧바로 자리를 떴습니다. 미한일 3국 정상이 별도로 회동한 것은 지난 8월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미한일 3국 정상회의 이후 3개월 만입니다. 다만 3국 정상들은 기념 촬영 후 별도의 대화를 나누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날 오후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정상회의도 개최됐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날 행사 연설에서 우리는 아직도 할 일이 많지만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며 기록적인 시간 안에 IPEF 전체 4개 중 3개 분야에서 합의를 이뤘다고 평가했습니다.
We still have more work to do, but we've made substantial progress. In record time, we've reached consensus on three of the pillars.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는 이날 14개 참가국 정상 간 회동 후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2024년부터 매년 장관급 위원회와 2년마다 정상 간 회의를 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IPEF는 역내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고 자국 중심의 경제 질서를 구축하고자 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주도로 지난해 5월 출범한 다자경제협력체입니다. 미얀의 3국을 비롯해 호주, 인도,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싱가포르, 브루나이, 뉴질랜드, 피지 등 14개국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상품 서비스 시장 개방 및 관세 인하를 목표로 하는 기존 무역협정과 달리 인도태평양 지역의 주요 14개국이 공급망, 기후변화 등 새롭게 등장한 글로벌 통상 현안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만든 경제통상협력체로 전 세계 GDP의 40%, 전 세계 상품 서비스 무역의 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회의는 IPEF 공식 출범 이후 두 번째 정상회의로 지난해 5월 출범 이후 지난 1년 반 동안 진행된 7차례의 협상 성과를 확인하고 향후 구체적인 협력 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습니다. 각국 정상들은 IPEF가 새로운 이슈에 대응하는 플랫폼으로 작동하도록 안정적인 핵심 광물 공급망 구축을 위한 핵심 광물 대화체와 참여국 간 인적 교류 활성화를 위한 IPEF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데도 합의했습니다. 또 에너지 안보와 기술 관련 협력을 확대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공동성명에서 우리는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고 혁신을 주도하며 시장 전반의 상업, 무역 및 투자 흐름을 촉진하기 위해 지역 협력과 공동의 약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며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IPEF 주요 광물 공급망을 강화하고 지역 경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긴밀한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IPEF 주요 광물 대화를 출범하는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에너지 안보 및 기술 등 상호 관심 분야에 대한 협력과 대화를 진전시키기 위한 추가 이니셔티브를 모색하고자 한다며 우리는 인적 유대를 강화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에 관계자 간의 아이디어와 전문성을 공유해 모든 사람의 참여를 촉진하고 긍정적인 결과를 보장하기 위해 IPEF 네트워크를 촉진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IPEF는 지속적인 참여와 협력을 통해 근로자의 권리를 증진하고 환경을 보호하며 모든 사람들 위한 평화, 안정, 개발, 번영의 미래에 양질의 일자리와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경제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VA 뉴스 안준호입니다.
미국은 동맹국의 핵무기 추구를 단호히 반대해야 한다고 국무부의 안보 관련 자문위원회가 밝혔습니다. 이 자문위원회는 북한 핵무기가 미국과 전 세계에 대한 실존적 위험으로 규정하며 효과적인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 국제안보자문위원회가 15일 핵 다극화 세계에서의 억제력에 관한 보고서를 내고 동맹국의 핵무기 추구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보고서는 광범위한 핵 경쟁이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면서 적대국 사이의 핵 확산이 우려되는 가운데 동맹도 자국의 군사 능력을 강화하고자 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재래식 투자가 미국과 조율되고 동맹의 방어와 억지 전략에 부과된다면 미국은 이를 환영하고 장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동맹국의 군사적 야망은 핵무기 추구를 수반할 수도 있다며 이는 미국이 단호하게 반대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0년에 걸친 미한 미사일 지침의 점진적 폐기는 동맹국들의 확산을 억제하는 데 있어 기술 통제의 유효성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보고서는 확장 억제와 관련해 동맹을 안심시키는 것이 미국의 가장 시급한 현안이자 국무부가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분야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확장 억제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군사력이나 핵 능력보다 미국과 동맹국이 서로 맺고 있는 상호 의존 관계가 인식돼야 한다며 국무부가 이 부분을 자주 반복적으로 확신을 가지고 전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럽연합, 일본, 한국은 여전히 미국의 최대 무역 파트너이고 이들 국가와의 정치적, 인적, 문화적 유대는 미국의 안보와 정체성에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보고서는 따라서 핵과 재래식 역량, 군사적 조율과 협력뿐 아니라 유럽과 아시아의 주요 동맹국과의 모든 범위의 정부, 국가 상호 의존성에 기반한 통합 보증 전략을 출범시킬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에 따라 미국의 공약에 대한 동맹국의 신뢰를 강화할 수 있는 새로운 군사 능력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북한의 핵무기는 실존적 위험으로 지목됐습니다. 보고서는 중러는 물론 북한을 포함한 다른 적국의 핵무기는 미국과 전 세계의 우방, 파트너, 동맹국의 실존적 위험을 지속적으로 초래하고 있다며 따라서 이러한 핵무기 개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국가적 우선순위가 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핵시대가 시작된 이래 미국과 소련 간 양자 핵 대결이 가장 중요했지만 이제는 핵 다극화 시대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향후 20년 동안 핵 능력을 크게 늘릴 것으로 예상되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 역량도 제한 없이 계속 강화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중 정상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만나 패권 경쟁으로 촉발된 양국 간 갈등을 완화하는 데 동의함으로써 한반도 안보 상황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한중 관계 개선에도 긍정적인 환경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5일 미국 샌프란시스코 정상회담에서 우발적 충돌을 막기 위한 갈등 관리에 합의함으로써 한반도 긴장 완화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미중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군사소통 채널 복원에 합의했습니다. 양측은 작년 8월 낸시 펠로시 당시 미 하원의장의 타이완 방문 이후 중국이 단절한 미중 군대군 고위급 소통, 국방정책조정대화, 전구사령관 소통 등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양 정상 간 유사시 한라인 가동에도 뜻을 모았습니다. 미중 간 군대군 그리고 정상 간 한라인은 결국 남중국해와 타이완해협 주변 등에서 양국 군함과 군용기 사이의 신경전이 불시의 충돌로 기화하지 않도록 막는다는 점에서 미중 갈등의 관리에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와 함께 바이든 대통령은 타이완 문제와 관련해 하나의 중국 정책을 바꾸지 않겠다고 밝혔고 이에 대해 시 주석은 타이완에 대한 무력 사용 가능 원칙은 유지하되 향후 수년 안에 타이완에 대한 대대적 군사행동에 나설 계획이 없음을 시사했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박형중 석좌 연구위원입니다.
이번 회담의 가장 큰 성과라고 하는 것은 일단 군사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중국과 미국이 군사 대화를 열어간다는 것 하나하고 그 다음에 시진핑 주석이 자신의 입으로 앞으로 몇 년간 대만에 관해서 군사적인 행위를 하지 않을 거다라고 이야기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번 정상회담이 미중 전략 경쟁의 본질은 그대로 둔 채 미중 정상이 각각 겪고 있는 자국 내 정치,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상황 관리의 필요성을 공유하면서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 유통 차단 등 제한된 수준에서 합의를 만들어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중국과 타이완 간 양안 갈등에 대해서도 상황 관리 수준의 합의일 뿐 근본적인 시각차는 좁히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와 함께 바이든 대통령은 여전히 중국의 미군을 상대로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며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첨단 기술이 중국에 넘어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 시장 경제에 반하는 경제 관행, 미국 기업 지식 재산권 강탈 등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시 주석은 중국의 과학 기술을 억압하는 것은 중국의 발전을 억제하고 중국 인민의 발전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라며 제재 해제를 요구했지만 미국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국 내 전문가들은 특히 이번에 발표된 미중 정상회담 결과에 북한의 핵 개발이나 반복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행위 등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었다는 데 주목하고 있습니다. 미 백악관은 미중 정상회담 결과 자료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인도태평양 영내 동맹국 방어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했다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미국의 지속적인 의지를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중국 외교부가 배포한 미중 정상회담 결과 자료에선 한반도나 북한에 대한 언급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 해결에 중국 측의 건설적 역할을 요청했지만 중국이 이에 응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측을 낳게 하는 대목입니다. 고유한 동국대 명예교수는 미중 전략 경쟁이라는 큰 그림 속에서 특히 우크라이나와 중동에서 전쟁이 벌어지는 상황 속에서 한반도 문제가 주요 의제에서 배제된 것으로 보인다며 충돌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는 한반도 안보 상황에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했습니다.
지금은 당장의 도발을 겨냥한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이제 미국으로부터는 위협이라든가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균형을 깨기 위한 핵무력 고도화에 집중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북한이 시간을 버는 기간일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것이 장기적으로 북한 핵미사일 고도화에 시간을 벌어준다는 의미에서는 좋지 않은 거죠.
중국이 북한 문제를 아예 다루지 않은 것은 단순히 미국과의 시각차를 넘어 북한과 러시아가 의도하는 공동 반미전선에 거리를 두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김은규 아주대학교 미중정책연구소장은 시 주석은 이번 회담을 통해 미국과의 갈등을 완화하는 이른바 디리스킹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가 신냉전의 국면으로 가는 것은 중국으로서는 대단히 부담스럽고 원치 않는 결과인 거죠. 그래서 중국은 오히려 이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만약 발언을 해야 된다면 한국 편을 들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예 발언을 안 넣는다는 의미는 현재 북한이 의도하는 신냉전의 국면에 동조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양안 갈등이 당분간 물리적 충돌로까지 비화되지 않도록 미중 정상이 합의한 데 대해선 한반도 정세 안정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김웅규 소장은 양안 관계를 둘러싼 미중 간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경우 한반도까지 군사 충돌의 소용돌이에 휩싸일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돼 왔는데 적어도 당분간은 그럴 가능성이 크게 낮아졌다고 평가했습니다.
만약 양안 관계가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면 한반도에서 군사적 충돌이 발생해야 주한미군과 일본이 꼽지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 결정적으로 중국에 유리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든 중국은 김정은에게 압박을 넣거나 회유하거나 해서 한반도에서 군사적 위기를 조성할 텐데 그거를 이제 적어도 수년간은 하지 않겠다는 게 이제 양측의 명백한 합의로 나타났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도움이 되는 거죠.
미중 간 긴장이 완화되면 한중 또는 한일중 관계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고유한 명예교수는 미중 갈등이 완화되면 가치연대를 축으로 한 진영구도에서 한국 정부의 자율적 활동 공간이 다소 넓어질 수 있다며 한국이 중국과의 긴장 완화를 위한 군사 대화 복원 등 자국 실리 차원의 외교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통일연구원 조한범 선임연구위원은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한국의 윤석열 정부나 시진핑 중국 정부나 모두 자국 경제 불황을 극복하기 위해 서로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며 지정학적 긴장 완화를 모색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내년에 총선을 앞두고 있고 지금 총선 상황이 윤 대통령에게 그렇게 유리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윤 대통령으로서는 경제를 살려야 되는 문제가 있고 시진핑 주석 역시 내부로 지금 상당한 그 경제적인 후유증이 쌓이고 있기 때문에 미중 긴장 관리는 한중 정상회담, 한중일 관계 개선에 큰 영향이 있을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박형중 석좌 연구위원은 중국이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 탈북민 강제 북송 문제 등 북한 관련 현안에 대해 기존 입장을 바꾸진 않겠지만 북한의 전략 도발을 제어하는 역할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 대사는 공유하는 가치의 이해관계에 기반한 영내 동맹 네트워크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골드버그 대사는 오늘 서울 국립외교원에서 한미동맹 70주년을 주제로 열린 서울 외교 포럼에서 이같이 말하고 김정은 북한 정권은 광범위한 군사력 현대화를 위해 러시아와 손을 잡으려 하고 있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동맹 네트워크를 가동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골드버그 대사는 함께 협력해서 긴장 완화를 공개적으로 촉구하고
국가들이 국제법을 준수하도록 설득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골드버그 대사는 타이완 인근 상공과 해상에서 중국의 공격적인 도발 행위가 전례 없이 늘어나고 있다며 우리는 타이완 해협에서 어떤 현상 변경도 반대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 동맹 파트너 네트워크에 의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골드버그 대사는 우크라이나와 중동 전쟁 등 두 개의 전쟁 상황에서 미국이 인도 태평양 지역 위기에 제대로 대처할 수 있는지에 대해 우리는 여러 위기를 동시에 다룰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엔 주재 한국 대사가 안보리 개혁 필요성의 근거로 북한과 러시아 문제를 지목했습니다. 한국은 비상임이사국의 확대만을 촉구한 반면 미국은 상임이사국을 포함한 이사국 전체의 확대를 주장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황준국 유엔 주재 한국 대사는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 문제를 지적하며 유엔 안보리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황 대사는 16일 유엔 안보리 개혁을 주제로 열린 유엔 총회 회의에서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지난 9월 유엔 총회 연설에서 언급했듯이 우리는 상임이사국이 다른 주권 국가를 침공해 전쟁을 벌이고 수년 동안 안보리 결의를 노골적이고 지속적으로 위반하는 정권으로부터 무기와 탄약을 지원받는 모순적인 상황에 이르렀다고 지적했습니다.
As my president Yoon Sung-yeol mentioned in his speech at this General Assembly last September, we have reached a paradoxical point.
이어 우리는 영구적인 혹은 영원한 이사국 체계가 어떻게 잘못될 수 있는지 충분히 봐왔다며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와 함께 안보리 결의를 지속적으로 위반하는 북한을 동시에 겨냥했습니다. 앞서 미국 정부는 북한과 러시아가 탄약 등 무기 거래를 하고 있다며 관련 정황이 담긴 위성사진 자료를 공개한 바 있습니다. 북한과의 무기 거래는 안보리 대북 결의에 대한 위반인데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이를 정면으로 위반하자 최근 들어 안보리 체계에 변화를 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날 황 대사는 상임이사국을 현재의 5개국 체제로 유지한 채 비상임이사국 수만 늘리자는 게 한국의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The ROK, Republic of Korea's bottom line on Security Council reform is that we cannot accept.
안보리 개혁에 대한 한국의 기본 입장은 거부권 유무와 관계없이 상임이사국 확대는 수용할 수 없지만 1963년 이래 유엔 회원국이 80개국 더 증가한 점을 반영해 선출 방식의 비상임이사국을 합리적이고 관리 가능한 규모로 확대하는 것은 지지한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선출직 비상임이사국만을 늘리는 것이 지난 30년간 우리의 일관된 입장이고 지금은 이를 더 확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들도 안보리 개혁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미국은 한국과는 다른 방식의 개혁을 지지한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작년 총회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이 안보리 상임이사국과 비상임이사국을 모두 확대하고 아프리카와 라틴 아메리카, 카리브해 국가에 상임이사국을 배정하는 방안을 포함한 개혁 방식에 전념하고 있다고 발표했다고 말했습니다.
As you know, at the General Assembly last year, President Biden announced that the United States was committed.
이어 그 이후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9월 유엔 총회 연설 등을 통해 이러한 약속을 재확인했다며 이는 우리 모두와 마찬가지로 바이든 대통령도 현재 구성된 안보리가 오늘날의 현실을 대표하지 못한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시간에 김이희로 유엔 주재 일본 대사는 우리는 모두 오늘날 가장 시급한 문제인 우크라이나와 중동 사태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안보리의 도전을 목격했다며 이런 상황은 대표성을 높이고 21세기의 현실을 반영하는 안보리를 만들려는 우리의 개혁 의지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We have all witnessed the challenges Council is facing. Not being able to meet the expectations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그러면서 내년 미래 정상회의와 이후 유엔 창설 80주년을 앞두고 우리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아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장진 유엔 주재 중국 대사도 개혁은 올바른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안보리는 집단 안보 메커니즘의 핵심이라며 안보리는 국제 정치의 현실과 미래의 추세를 반영해야 하고 다극화와 민주주의, 국제관계, 남반구의 집단적 부상이라는 세계의 역사적 추세를 구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안보리 개혁의 유일하고 올바른 방향은 개발도상국의 대표성과 발언권을 효과적으로 확대하는 것이라며 이는 대다수 유엔 회원국의 공통된 열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뷰이 뉴스 함재합니다.
북한이 신형 중거리 탄도 미사일용 고체연료 엔진 시험에 성공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유엔과 유럽연합이 안보리 결의를 준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이 16일 북한의 군사 도발을 멈추고 조건 없이 대화에 임할 것을 또다시 촉구했습니다. 안토니오 구테스 유엔 사무총장 대변인실은 16일 전날 북한이 신형 중거리 탄도미사일용 고체연료 엔진 시험에 성공했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한 BOA의 논평 요청에 사무총장은 북한이 조속히 협상 테이블로 복귀하고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북한의 어떤 발사도 관련 안보리 결의에 위배된다고 지적하고 사무총장은 북한의 이 같은 행위를 중단하고 지속 가능한 평화와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 목표 달성을 위해 전제 조건 없이 신속하게 대화를 재개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유럽연합도 16일 BOA에 북한이 국제적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피터 스타노 대변인은 이유는 북한이 모든 핵무기와 대량살상무기, 탄도미사일, 기존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포기하고 모든 관련 활동을 중단함으로써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즉각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와 안보로 가는 실행 가능한 유일한 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북한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은 15일 새형의 중거리 탄도미사일용 대출력 고체연료 발동기들을 개발하고 1계단 발동기의 첫 지상 분출 시험을 11월 11일에 또 2단계 발동기의 첫 지상 분출 시험을 11월 14일에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이미 확보한 대출력 고체연료 발동기 분야의 설계와 제작 기술력의 신뢰성과 안전성이 다시 한번 뚜렷이 검증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16일 열린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이와 관련해 향후 실제 중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성준 합참공보실장입니다.
특히 사거리 측면에서 고체 추진 중거리 탄도미사일 개발은 유사시 괌을 포함하여 유엔사 후방기지, 주일 미군기지에 대한 타격, 미 증원 전력 및 유엔사 전력의 한반도 지원을 차단하기 위한 타격 능력 확보의 조치로 판단하고 있고 향후 실제 실험 발사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은 북한의 같은 활동이 한반도는 물론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위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일본 정부도 북한이 신형 중거리 탄도미사일용 고체연료 엔진을 시험한 것과 관련해 정보 수집과 분석, 경계와 감시에 전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For North Korean fuel engines for intermediate BMSR now being carried out.
마스노 이로카즈 관방장관은 15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이 다양한 유형의 미사일을 발사하며 추가 도발을 이어나갈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VOA 뉴스 안수영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 일본 주재 대사를 지낸 공화당의 빌 해거티 상원의원은 미국 정부가 최근 한국에 SM-6 요격미사일 판매 승인 결정을 내린 데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해거티 의원은 한국, 일본과 국방뿐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화당의 빌 해거티 상원의원은 16일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 양국의 군사력 강화를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I am extremely supportive of strengthening the military capability of our allies, both in the ROK and in Japan.
트럼프 행정부 시절 주일 대사를 지낸 해거티 의원은 이날 VOA 기자와 만나 바이든 행정부가 SM-6 요격미사일 한국 판매 승인 결정을 내린 것을 환영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한국, 일본과 국방뿐만 아니라 경제, 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심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I'm also deeply involved in strengthening our economic ties.
해거티 의원은 또한 자신이 한국, 일본과 경제 관계를 강화하는 데 깊이 관여하고 있다며 지난 월요일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한미일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 공급망을 강화하고 공급망 리스크를 관리하는 방법, 그리고 기술 개발과 군사 기술의 상호 운용성 측면에서 더욱 긴밀히 협력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데 매우 성공적인 회의에 참석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한국, 일본과 국방 관련 기술 자원을 심화하고 강화할 모든 기회를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해거티 의원은 지난 14일 미 캘리포니아주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미한일재계의 대표들이 참석하는 3국 경제대화에 참석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해거티 의원은 사회연결망 서비스 X, 즉 옛 트위터를 통해 한국, 일본과 경제 및 안보 동맹을 강화하는 건 세 나라는 물론 더 중요하게는 전 세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미 국무부는 14일 한국에 대한 6억 5천만 달러 규모의 SM6 미사일과 관련 장비 판매 승인 결정을 내렸다고 국방부 산하 국방안보협력국이 밝혔습니다. SM6 미사일은 음속의 3배를 넘는 속도에 400km가량의 사거리를 가지고 있으며 항공기와 순항미사일은 물론 탄도미사일에 대한 요격도 가능합니다. 국방안보협력국은 이번 결정이 인도태평양 역내 정치적 안정과 경제적 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주요 동맹국의 안보를 개선함으로써 미국의 외교정책 목표 및 국가안보 목적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종 판매는 의회의 승인을 거쳐 이뤄집니다. 미국은 지난해 일본에도 SM6 요격미사일 판매를 결정한 바 있습니다. 상원 외교위원회 소속인 해거티 의원은 동료 의원들과 함께 지난해부터 바이든 행정부에 인도태평양 역내 동맹국에 미사일을 배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해거티 의원과 마르코 루비오, 테드 크루즈, 조시 하울리 등 공화당 상원 의원들은 역내 지상발사 미사일 개발과 배치를 위한 한국 등 동맹국과의 협력을 우선시해 중국의 공세를 억제해야 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지난해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에게 보냈습니다. 해거티 의원은 또 현재 상원 외교위원장인 민주당의 벤카딘 의원과 지난해 바이든 행정부에 중국과 북한 등 인도태평양 지역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동맹국들과 협력해 역내 방어와 억지력을 강화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과 한국은 15일 미 전략폭격기 B-55 등이 참여한 가운데 서해상공에서 연합 공중훈련을 실시했다고 한국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한국 언론들에 따르면 다음 주에는 미 해군의 핵 항공모함이 한반도에 전개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오스틴 국방장관은 지난 13일 서울에서 개최된 제55차 한미안보협의회에서 미 전략자산의 정례적 한반도 전개를 포함한 확장 억제 공약을 재차 강조한 바 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또 한국 방문 중 신원식 한국 국방부 장관, 기하라 미노루 일본 방위상과 3국 국방장관 회담을 갖고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를 12월 중 가동하고 내년부터 체계적인 3자 훈련을 실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유엔사 회원국인 호주, 뉴질랜드, 노르웨이가 한반도 안보에 대한 공약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사가 한반도 평화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북한의 해체 요구를 일축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질랜드 국방부의 안톤 영맨 차관은 16일 VOA에 한반도 안보 상황은 여전히 지역과 세계 안보의 핵심이며 뉴질랜드와 뉴질랜드의 국방 파트너들에게 높은 우선순위라고 말했습니다. 영맨 차관은 제1회 한국 유엔사 국방장관 회의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이같이 밝혔습니다. 영맨 차관은 이번 한국 유엔사 국방장관 회의는 정전협정 7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유엔사 국방장관들과 대표들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여 한반도 안보와 관련된 사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한반도 유사시 뉴질랜드가 군사력을 제공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뉴질랜드군 작전에 대한 고려와 승인은 뉴질랜드 내각이 결정할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노르웨이 국방부의 앤 마리 아네루드 국무상은 16일 한반도 유사시 역할에 대한 VOA의 질문에 노르웨이는 이와 관련해 구체적인 비상계획이 없지만 충돌이 발생할 경우 상황을 고려하고 동맹국과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제1회 한국 유엔사 국방장관 회의를 노르웨이가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아네루드 국무상은 한국은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사이에 교차 지점에 전략적으로 위치하고 주요 수로들이 인접한 중요한 국가라며 노르웨이는 이 지역의 지속적인 안정과 안보에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지역의 안보 상황은 유로 대서양 지역의 안보에 점점 더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유엔사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전반적인 안보 환경에서 중요한 요소라고 말했습니다. 아네루드 국무상은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의 소중한 파트너인 한국과 나토 차원은 물론 양자적으로도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노르웨이가 한국과 양자 정책회담을 진행했고 한국으로부터 대포와 군수 지원함을 조달했으며 방산물자와 광범위한 안보 문제에 있어 추가 협력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호주도 한반도 안보에 대한 공약을 확인했습니다. 호주 국방부 대변인은 16일 VOA에 호주는 한국과 긴밀한 양자 국방관계를 맺고 있으며 국방협력을 심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유엔군 사령부는 호주가 파트너와 협력해 평화와 번영을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분명한 예라면서 한반도의 안보와 안정은 물론 유엔군 사령부에 대한 호주의 공약은 변함없이 확고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팻 콘로이 호주 방산 장관이 한국 유엔사 국방장관 회의에 참여해 이러한 오랜 지지를 보여줬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유엔사 회원국들은 북한이 또다시 유엔사 해체를 촉구한 것을 일축했습니다. 노르웨이의 아네 루드 국무상은 북한이 한국 유엔사 국방장관 회의는 새로운 침략전쟁 도발이라며 유엔사 해체를 주장한 데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유엔사는 인도태평양의 전반적인 안보 환경에서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했습니다. 뉴질랜드의 영맨 차관은 뉴질랜드는 미국의 유엔 깃발 아래 정전을 관리할 통합사령부를 설립하도록 승인한 유엔 안보리 결의 84호를 지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유엔사는 집단 안보의 한 예이며 정전협정을 관리, 이행, 집행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맨 차관은 한편 뉴질랜드와 한국의 국방협력은 양자관계의 핵심 요소라면서 두 나라 국방부가 전략적 대화, 훈련, 군사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뉴질랜드 해군의 군수 지원함인 아오데아로아함을 현대중공업이 울산에서 건조했다고 밝혔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을 비롯한 17개 유엔사 회원국 대표들은 14일 신원식 한국 국방부 장관과 회의를 열고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유엔의 원칙에 반하여 한반도에서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적대 행위나 무력 공격이 재개될 경우 공동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유엔사는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남침 이후 유엔 결의로 결성됐고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체결 이후로도 정전협정 관리와 유사시 미한 연합군 사령부 전력 지원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현재 유엔사 회원국은 한국전쟁 때 전투병을 파병한 미국, 영국, 캐나다, 튀르키예, 호주, 필리핀, 태국, 네덜란드, 콜롬비아, 그리스, 뉴질랜드, 벨기에, 프랑스, 남아공 등 14개국과 의료지원단을 보낸 노르웨이, 덴마크, 이탈리아 등 3개국입니다. 한국 국방부는 앞으로 한 유엔사 국방장관 회의를 정례화할 방침입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의 주요 석탄 항구에 최근 보름 동안 대형 선박 15척이 드나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두와 선박 모두 검은색으로 뒤덮여 북한산 석탄 수출을 전면 금지한 유엔의 제재 조치 위반이 의심됩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0일 북한 청진의 석탄 취급 항구를 촬영한 플래닛랩스의 위성사진에 적재함을 개방한 110m 길이의 화물선이 보입니다. 선박의 적재함 안쪽에는 석탄으로 추정되는 검은색 물체가 가득합니다. 또 선박 바로 앞 부두 바닥도 검게 물들었는데 이는 이곳에서 석탄 추정 물체가 취급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위성사진만으로는 정확한 상황을 알 수 없지만 이곳이 원래 석탄 취급 항구라는 점에서 선박의 석탄을 적재하는 장면이 위성사진에 포착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유사한 움직임은 북한 서해의 주요 석탄 항구인 남포와 송림, 대한항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북한 최대 석탄 항구로 알려진 남포의 경우 지난 8일 130m에 달하는 화물선이 대형 적재함을 개방하고 있었으며 안쪽에는 검은색 물체가 가득했습니다. 또 송림항과 대한항에서도 각각 이달 중순 길이 100m가 넘는 선박이 검은색 물체를 싣고 있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이처럼 BOA가 이달 1일부터 15일까지 북한의 주요 석탄 항구를 촬영한 위성사진을 살펴본 결과 이곳 4개 항구를 드나든 선박은 보름 동안 최소 15척에 이릅니다. 구름이 많이 낀 날이나 한밤중에 출입해 위성에 찍히지 않은 선박이 있다면 실제 선박 수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들 항구는 모두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북한의 불법 석탄 선적지로 지목한 곳입니다. 전문가 패널은 지난달 공개한 중간 보고서에서 구체적인 사례를 공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북한 선박 흥봉 3호는 지난 2022년 12월 북한 대한항에서 석탄을 선적하는 모습이 포착된 뒤 한동안 자취를 감췄습니다. 그러다 약 한 달 만인 올해 1월 중국 랜윈강 인근 해상에 적재함이 빈 상태로 등장했는데 전문가 패널은 유엔 회원국 한 개 나라의 분석을 인용해 당시 흥봉 3호가 랜윈강 항구에 석탄을 하역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7년 채택한 결의 2371호를 통해 석탄을 포함한 북한의 모든 광물 수출을 금지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주요 석탄 취급 항구는 움직임이 뜸해지거나 멈춰지는 대신 여전히 분주한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또한 이곳을 떠난 선박이 주로 중국에서 발견되어 온 건 북한과 중국 사이에 불법 석탄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의혹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이 같은 의혹을 전면으로 부인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패널의 중간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흥봉 3호가 중국 랜윈강 항구에 석탄을 하역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해당 선박은 2021년 3월과 7월 빈 선박으로 중국 옌타이 항구에 입항해 각각 3월과 8월 비료와 농산물을 싣고 출항했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중국은 흥봉 3호가 석탄을 운송한 것으로 추정되는 2022년 12월과 2023년 1월 사이 행적에 대해선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찰스 영국 국왕이 버킹엄궁에서 개최할 윤석열 한국 대통령 부부 초청 국빈 만찬에 탈북민 박지현 씨 부부를 초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20일부터 3박 4일간 찰스 3세 영국 국왕의 초청으로 영국을 국빈 방문할 예정인 가운데 탈북민 부부가 국빈 만찬의 초청 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영국 맨체스터에서 인권운동가로 활동 중인 박지현 징검다리 공동대표는 16일 VOA에 찰스 3세가 21일 저녁 버킹엄궁에서 주최하는 국빈 만찬에 초청받았다며 초청장과 왕실의 확인서를 공유했습니다. 영국 왕실이 국빈 만찬에 탈북민을 초청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박 대표는 VOA에 전화를 먼저 받고 깜짝 놀랐다면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려고 노력한 데 대해 영국인들이 인정해 준 것 같아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만큼 저희가 진짜 헛되지 않게 그 북한에서의 그 삶을 잊지 않고 누군가를 위해서 그 사람들이 목소리를 대변하는 그 역할은 물론 또 저희 가정이 여기에서 자리 잡고 또 이렇게 성장해가는 그런 모습들을 진짜의 모습들을 영국인들한테 보여줬구나. 그래서 아마 저희가 그것으로 받는 이런 상이 아닌가. 저희 부부에게는 진짜 너무나도 이제 감동적인 그런 예 순간이어가지고 참 너무 감사했습니다.
박 대표가 공유한 왕실의 프리젠테이션 카드엔 박 씨를 인권운동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박 전 대표는 북한 청진 출신으로 중국에서 인신매매와 강제북송, 고문 등 고초를 겪은 뒤 15년 전 영국에 정착해 북한 인권운동가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박 대표는 이런 공로로 영국의 아시아 여성상과 국제 앰네스티의 브레이브 어워즈상을 받았고 영국 보수당 후보로 지방선거에 여러 차례 출마한 바 있습니다.
이게 말로 하는 메시지보다는 직접 행동으로 보여주는 이러한 자리가 북한 정권에게는 강한 이제 메시지가 되지 않을까 저는 예 오늘 뭐 저약보다도 더 큰 메시지가 될 것 같아요 이것이 그러니까 말로만 뭐 우리가 북한 인권을 위해서 뭐 한반도 통일을 위해서 뭐 일한다 이것보다는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 탈북민들도 함께 같이 하는 이것 자체가 이제 한반도는 북과 남으로 갈라진 것이 아니라 하나의 한반도다라는 이런 메시지잖아요.
영국 왕실 대변인 실은 16일 박 대표 초청과 의미에 관한 회의의 질의에 국빈 연회의 참석자 명단에 대해선 미리 언급하거나 확인하지 않는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찰스 3세는 왕세자 시절인 2021년 런던에서 열린 국제 종교박해와 인권 침해자 초청 행사에서 탈북민 티모시 조 씨를 만났었습니다. 또 지난 2월엔 왕실이 개최한 음력 새해 기념 행사에 아시아계 유력 인사들 중 한 명으로 박지현 씨를 버킹엄궁으로 초청해 환담을 나눴고 지난주엔 런던 근교에 있는 뉴몰든의 한인타운을 찾아 이정희 재영 탈북민 총연합회 회장과 티머시 조 국장을 만나는 등 적어도 세 차례 탈북민들과 회동했습니다. 국왕을 만난 탈북민들에 따르면 찰스 3세는 북한 정권의 세뇌 문제, 필사적으로 북한에서 탈출해야 하는 탈북민 실태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이며 우려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찰스 국왕의 저녁 만찬 다음 날인 22일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 국회의사당 웨스트민스터 홀 연설과 고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사촌인 글로스터 공작과 런던 시장이 길드홀에서 개최하는 저녁 만찬엔 탈북인 티모시 조시가 공식 초청받았습니다. 북한 꽃제비 출신으로 영국의회 북한 문제에 관한 초당파 의원 모임 사무국장으로 활동 중인 조시는 16일 BOA에 초청장을 공유하며 탈북민도 영국 사회의 떳떳한 일원이 됐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서 사람 취급도 제대로 받지 못했던 자신이 국빈들이 모이는 만찬에 초대받았다는 것 자체가 뜻깊다면서 북한 주민들에겐 희망의 메시지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탈북민들도 더 이상 탈북민이 아닌 국제 연대성에 은한 일원으로서 이런 자석에 참석해서 대표할 수 있다는 것 자체에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다른 탈북민들도 이런 걸 보면서 자신감을 찾고 우리도 할 수 있고 같이 세계 국제 연대성의 은한 구성원이라는 걸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제 혼자 대표하는 자리가 아니고 이 자리가 탈북민의 한 일원으로서 대표하는 자리이고 그리고 아직도 저 북한 땅에 많은 분들이 그 어둠 속에서 몸부림치고 있는데 그분들도 이런 뉴스를 좀 보면서 탈북민들도 더 이상은 누구의 그 권력화에서 어두운 감옥에서 자기 표현조차 못한 그런 사람으로 사는 한 사람이 아닌 민주주의 구성원이 될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을 좀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박 대표와 조국장은 또 윤 대통령 방문 첫날 저녁에 열릴 영국 내 한인들과의 행사에도 초청받았다며 기회가 닿는다면 보다 강력한 탈북민 강제북송 중단 노력을 당부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영국의회 북한 문제에 관한 초당파 의원 모임의 공동의장인 데이비드 알턴 상원의원은 16일 찰스 3세의 탈북민 초청 의미에 대한 회의의 서면 질의에 탈북자들의 안녕에 대한 찰스 국왕의 관심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윤 대통령 국빈 방문 기간 중 주요 행사에 탈북민을 초청한 건 온당한 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날인 15일 유엔총회 제3위원회가 북한인권 결의안을 19년 연속 컨센서스로 채택하기 직전 김성 주유엔 북한 대사가 탈북민을 인간 쓰레기라고 매도한 것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알톤 의원은 북한 대사가 이런 욕설을 한 건 매우 무리한 처사로 영국 국민들은 충격을 받을 것이라며 이러한 언어는 격렬하고 증오스러운 이데올로기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전 대표는 이에 대해 북한 주민의 입은 강제로 막을 수 있겠지만 탈북민은 통제할 수 없기에 김정은에겐 탈북민들이 눈에 가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탈북민을 인간 취급하지 않는 김정은, 김여정 남매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 인간 쓰레기가 이번에 이렇게 버킹엄 궁전 국빈 만찬에 갑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유럽연합이 탈북민 강제 북송 문제에 대해 중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모든 유엔 회원국이 강제 송환 금지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중국에서 탈북민 수백여 명이 강제 북송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유럽연합이 중국의 탈북민 강제 북송 문제를 제기해왔다고 밝혔습니다. 피터 스타노 EU 대변인은 16일 중국의 강제 북송에 대한 EU의 입장을 묻는 BOA의 서면 질의에 EU는 중국에 구금됐던 탈북민 그룹이 지난달 강제 북송됐다는 보도를 인지하고 있으며 이 문제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이어 EU는 모든 유엔 회원국이 1951년 난민지위에 관한 협약과 1967년 의정서, 1984년 고문 및 기타 잔인하고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 또는 처벌에 관한 협약에 명시된 국제 난민 및 인권법의 핵심 원칙인 강제 송환 금지 원칙을 완전히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중국은 지난달 9일 북중 접경 지역에서 구금 중이던 탈북민 수백 명을 강제 북송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 정부는 여러 차례 우려를 나타낸 바 있습니다. 지난달 취임한 줄리 터너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최근 조지 워싱턴 대학에서 열린 토론회 기조연설에서 미국 정부는 중국 정부에 탈북민 강제 북송 문제를 오랫동안 제기해왔다고 밝혔습니다.
So the U.S. government has a long history of raising this issue with the PRC government. We have, of course, raised the most recent cases, including last week.
터너 특사는 그러면서 다른 정부들과 협력해 강제 송환 금지 원칙이 존중돼야 하며 탈북한 북한 주민들이 필요할 경우 제3국으로의 이주를 포함해 보호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고 부연한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엔총회 제3위원회가 15일 표결 없이 19년 연속 채택한 북한 인권결의안은 탈북민 강제북송 문제와 관련한 고문방지협약의 강제송환 금지 원칙이 강조됐습니다. 이날 결의안 채택 전 열린 회의에서 발언권을 얻은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의 카라 아이리치 경제사회 문제 담당 자문관은 중국을 직접 거론하진 않았지만 강제북송 문제를 비판했습니다.
We remain deeply concerned that North Korean escapees seeking freedom from human rights violations in North Korea.
아이리치 자문관은 우리는 인권 침해와 북한으로부터 자유를 찾는 탈북민들이 본인의 의사에 반해 북한으로 강제 송환돼 고문 또 잔인하고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와 처벌, 기타 심각한 인권 침해의 위험에 처해 있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국가는 강제 송환 금지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탈북민을 경제적 이유로 국경을 무단 월경한 불법 체류자로 규정하고 국제법과 국내법,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처리하고 있다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역사 속 오늘 1558년 11월 17일 엘리자베스 1세가 영국 여왕으로 즉위합니다. 엘리자베스 1세는 1533년 영국 왕 헨리 8세와 두 번째 부인 앤 불린 왕비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헨리 8세는 6명의 왕후를 두면서 궁정 암투와 후계 문제 등 많은 문제들을 일으켰고 생모이자 헨리 8세의 왕후였던 앤 불린은 엘리자베스가 2살 때 간통죄로 사용됩니다. 힘든 어린 시절을 보내고 25살인 1558년 11월 17일 왕위에 올라 1603년 69살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44년간 독신으로 살며 영국을 통치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을 처녀 여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엘리자베스 1세가 즉위할 당시 영국은 신교와 구교, 가톨릭과 개신교의 분열 등 종교 갈등과 경제 불안정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엘리자베스 1세는 신은 한 분이라며 구교와 신교 간의 종교 통일을 이룩하게 됩니다. 또 유럽을 주름잡고 있던 스페인이 영국을 침략했을 때 스페인을 무찌르고 영국을 당당히 신흥 강국으로 떠오르게 만들었습니다. 1917년 11월 17일 프랑스 조각가 오기스트 로댕이 사망합니다. 근대 조각의 시조이며 근대 조각사상 가장 위대한 조각가로 간주되는 프랑스와 오기스트 르네 로댕은 프랑스 파리 중산층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로댕은 어려서부터 시력이 나빴습니다. 학교에서 수학이나 과학 등 학과목을 잘 따라가지 못했고 그림 그리는 것에 흥미를 느꼈습니다. 14살 때부터 조각가로서의 기초를 닦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퇴직으로 집안 형편이 어려워진 로댕은 젊은 시절에 갖가지 부업을 했고 석고를 살 돈이 없어서 흙으로 작품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1857년부터 3년간 국립미술학교인 에콜데 보자르의 입학시험을 봤지만 실패했습니다. 마흔이 돼서야 로댕의 능력이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로댕은 생각하는 사람, 지옥의 문, 칼레의 시민 등 다수의 작품을 발표했습니다. 로댕은 오랫동안 건축의 장식물에 지나지 않았던 조각에 생명과 감정을 불어넣어 조각을 예술의 반열에 올려놓음으로써 근대 조각의 새 장을 연 위대한 거장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